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요청으로 내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 이번 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과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논의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럽연합 국가들이 주도해온 북한 관련 논의를 미국이 소집하는 것은 약 2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무부는 VOA에 최근 한반도에서의 일련의 사건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사들과의 오찬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호주가 오늘 외교 국방장관회의 2+2 회의를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지역 안보 현안 해결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 호주의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과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은 이날 호주 시드니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 등 각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들은 회의에서 외교 안보와 국방, 한반도 문제, 개발, 경제, 에너지, 자원,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담은 32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또 두 나라가 역내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자 차원에서는 물론 지역과 국제 무대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휴전하고 상호 포로를 교환하기로 어제 합의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참여했습니다. 네 나라 지도자들은 회담 뒤에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올해 말까지 휴전 지원을 위한 모든 필수적 조치의 이행으로 보강된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협정 이행을 보장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분쟁과 관련돼 억류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한 뒤에 교환하고 내년 3월까지 분쟁 지역 세 군데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인 하원 법사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위원회, 그리고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합니다. 하원 법사위는 탄핵 조사 결과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청문회를 어제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측 변호사들이 나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법적인 근거를 따졌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부패 혐의로 수사하도록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했다는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탄핵 조사는 하원 정보위가 주도했고 정보위는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해 이를 법사위에 넘겼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도핑, 약물 사용 혐의로 세계 도핑기구 WADA 제재를 받은 것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WADA는 어제 집행위원회를 열고 자국 운동선수들이 도핑을 주도한 혐의로 러시아가 앞으로 4년간 주요 스포츠 행사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만일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축구연맹이 이 결정을 인정하면 러시아는 내년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리고 같은 해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WADA 결정이 정치적인 결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오는 15일 중국에 추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 같다고 소니 퍼듀 미국 농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퍼듀 장관은 어제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행사에 나와 15일 시한인 관세 부과가 그대로 집행될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오는 15일 중국산 제품 약 1,600억 달러어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뉴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1단계 합의안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버디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교라면서 그러나 미국은 언제든 싸울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간의 긴장 속에 한국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커졌다는 견해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견해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곳에 따라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영하 5도에서 영상 1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1 내지 3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내일, 즉 11일 열리는 이번 회의는 미북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그동안 유럽연합 국가들이 주도해온 북한 관련 논의를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소집하는 것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 이번 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과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논의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안보리에서 중단됐던 북한 인권 토론이 10일 재개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VOA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한반도에서의 일련의 사건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사들과의 오찬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안보리 소속 외교관은 VOA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과 관련한 안보리 논의가 11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올해 다시 열릴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5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중단됐던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가 올해 재개될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Consultations on North Korea are confidential. We have not made a decision on whether or not there's a December 10th meeting.
북한에 관한 논의는 기밀이며 10일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할지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앞서 유럽 연합 측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가 10일 열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일 이 사안의 정통한 외교관들을 인용해 미국이 안보리의 북한 인권 토의 개최에 대해 지지를 보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통신은 미국이 북한 인권 토의를 추진해온 독일과 영국 등 동맹국들의 인권 토의 개최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올 들어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북한과 외교의 문을 열어놓으며 유엔에서 북한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북한의 5월과 7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세 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왔지만 미국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2006년 첫 대북 결의 17185부터 가장 최근인 2017년 결의 23975까지 안보리 회의 소집에서 결의안 초안 작성과 채택을 주도해왔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설정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미국이 소집하는 안보리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북한의 도발적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당장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외교적 해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가 9일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지난 7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국방 관련 포럼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조장한 크리스마스 선물에 관한 질문에 외교적 해결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자신의 임무는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면서 첫 번째는 유사시 당장 싸울 준비와 이길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길 것으로 확신하며 이와 관련해 불과 몇 주 전에 한국에서 지휘관들과 함께 작전을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자신의 임무 중 두 번째 요소는 외교관들이 협상할 때 국방부의 지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외교적 해결책이 가장 좋은 길이며 비핵화된 한반도로 이끄는 정치적 합의에 모두의 이익이 달려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한 질문에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매우 유능한 국무부 협상팀이 북한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최선의 길은 정치적 합의에 있다며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결과는 다시 전쟁 위기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2017년 북한과 전쟁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해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통해 전쟁 위기를 벗어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하지 않은 것은 좋은 일이라며 미국이 계속해야 할 일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북한과 대화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북한이 최근 수년간 미사일 엔진의 연료를 액체에서 고체 연료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매우 훌륭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자신이 1994년 육군 작전참모 시절부터 북한을 지켜봐왔다면서 북한이 과거 어떤 행동을 해왔든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북한을 무시하지도 않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는 한 연말 시한 이전에 현재의 긴장 상황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을 기점으로 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미국이 북한의 최근 1년의 움직임과 그 의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 U.S. must have some information that, you know, indicates that North Korea is beginning to make serious preparations.
세이모 전 조정관인 9일 BOA에 북한이 연말이나 연초에 나설 행동에 대한 심각한 준비를 시작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외교 성과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는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가 깨진다면 미국의 대북 외교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공개적 경고였다고 세이모 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지금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Unless Trump really surprises us and, you know, does something really unexpected, like agree to another summit. But I just think Trump is so busy.
실무 협상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등 뜻밖의 사건으로 놀라게 하지 않는 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탄핵 국면인데다 공화당마저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는 것에 비판적인 만큼 상황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북한과의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미국에 북한이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Reagan has authorized to explore compromise. But North Korea just doesn't seem to be interested in negotiating. A compromise. It's insisting on the Hanoi proposal.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미북 양측이 이견을 줄이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올해 남은 3주는 변화를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면서도 현실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1년의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 보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So I think the North is trying to take advantage of the fact that the president has, for the last year and a half, counted the diplomacy with the DPRK as a success and has claimed that he has avoided a war with the North.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온 북한과의 외교적 성공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자신들에게 해야 한다며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말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정은 이미 끝났고 미국과의 대화의 문도 닫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목표는 처음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었다며 북한이 비핵화 외교의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The North Korea is declaring denuclearization diplomacy dead and pursuing a course to make them the course that
김정은 위원장이 오랜 목표인 이스라엘과 파키스탄과 같은 핵 보유국 인정 수순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니 연구원에 따라서 미국은 이제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등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미북 간 외교 공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ere's certainly room to negotiate. Negotiations often follow a pattern of starting or being preceded by escalation of rhetoric and sword rattling.
협상은 종종 거친 수사와 무력 시위가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려는 당연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다만 더는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북한은 실무 협상에 임하고 미국은 북한의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통해 대화의 필요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시키는 것이 꽉 막힌 미북 관계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말을 기점으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레드라인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이미 제재로 타격을 받는 북한의 추가 제재 단행을 결정할 요인이 되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은 대신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Always said that instead of a long-range missile test, which really would could lead to additional sanctions, could lead, could damage Trump's re-election campaign.
Yeah. 갈루치 전 특사도 북한이 미국에 심각하게 대응할 정도의 도발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위성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 행동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2017년에 화염과 분노로 돌아가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실험을 재개하고 비핵화가 더 이상 협상의 의제가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전직 국방장관들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보다 철저한 준비와 동맹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는 발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적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간사인 마키 의원은 미사일 시설에서 북한의 새로운 활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작 미사일과 핵실험 동결을 합의문으로 문서화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추가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새로운 다자적인 압박과 비난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긴장을 고조시켰던 화염과 분노와 같은 설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위기는 미국의 동맹들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승인했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강화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핵화가 더 이상 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북한의 발언에 트럼프 행정부가 과잉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김 씨 일가가 도발 행동을 전술로 활용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앙적인 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하룻밤 사이에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 하기보다는 비핵화의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비핵화가 더 이상 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김성 북한 대사의 발언에 대응해 8일 성명을 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평양의 미치광이는 국제안보와 전 세계의 미군 병사들에게 계속해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성 대사의 발언은 북한이 핵 야욕을 중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다며 미국이 김 씨 정권에 대해 왜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자신이 마키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내용의 리드 액트를 미 의회가 조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오랫동안 자행한 인권 유린, 공격적 행동, 국제법 위반을 중단할 때만이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위치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전직 국방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며 보다 철저한 준비와 동맹들과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퇴임한 짐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7일 열린 레이건 국가안보포럼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며 특히 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과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we did not perhaps have the alignment of the departments. We had not engaged efficiently with our allies at times, even to a point of them.
하지만 미국 정부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미국이 동맹들과도 효율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임한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도 같은 포럼에서 미북 정상 외교는 대체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symmetry to a large extent has not worked. If we're going to engage, it would seem to me it makes sense to turn to our diplomats.
파네타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외교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외교관들과 협상단이 비핵화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고받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또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역량을 키우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령관은 8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과 이란이 연말과 연초 도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타브리디스 전 사령관은 김정은이 나쁜 행동으로 돌아가 꽤 장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협상장으로 강제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트윗과 북한의 중대한 시험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연말 시한 이후 북한의 옵션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 등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적대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 데 대한 북한의 반응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나온 담화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를 한층 높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최근 몇 달 사이 냉랭해진 미북 관계를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늘어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결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발언과 표현을 쓴다면 늑다리 망령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진단해야 한다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AP통신도 최선희 제1부상의 발언 이후 북한이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김영철 위원장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통신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말을 중단하라고 경고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명의의 담화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로 인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북한이 지난 7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실시한 대단히 중대한 시험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은 북한은 미국의 지속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전략적 위협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한 전문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진행한 시험을 통해 2년간 미국과 진행했던 외교의 선을 중단했다는 다른 전문가의 견해도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다양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시험을 재개하기 직전의 상태에 있다는 전문가의 발언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북한이 지난 7일 진행한 시험으로 양국 관계가 얼마나 후퇴했는지 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주말 사이 북한이 진행한 시험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유예를 끝내려는 첫 번째 조치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내년에 북한의 새로운 무기 시험과 미국 간 적대적인 교환의 전조가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북한이 연말 시한 이후 취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은 연말 당 전원회의를 통해 군 개발에 자원을 쏟는 노선으로 변경하거나 북한과의 대화의 진전이 있다면 연말 시한을 뒤집을 수 있는 구실을 찾게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북한의 새로운 길은 자력갱생과 관련된 것이 될 것이며 로켓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의 발언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1년의 미사일 발사는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 혹은 예상된 수순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연말 시한이 지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성 발사 혹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전문가의 견해도 보도했습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사설을 통해 북한은 중대한 시험을 감행함으로써 국제적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크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은 이 기간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미북 간 외교가 끝난다면 전면적인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벌이고 있는 설전에 미국 대선 문제까지 개입되면서 양측의 기싸움이 점점 더 격앙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에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의 호칭을 생략한 채 강경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지난 7일 유엔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앞서 나온 유럽연합 6개 국가의 대북 규탄 공동 성명을 비난하며 이는 미국의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서한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는 국내 정치적 어젠다로 북미 대화를 편의주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간 벌기 속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국내 정치적 어젠다란 내년에 미국 대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d be surprised if North Korea acted hostile.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두 차례나 강조했습니다. He knows I have an election coming up. I don't think he wants to interfere with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에도 트위터를 통해 대북 경고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해서 말하는 대선 개입이란 북한의 중대한 도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주요 업적으로 꼽아왔는데 북한이 이를 재개한다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경고에 북한 역시 연이은 담화 발표로 응수했습니다. 북한은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도발 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맞받았습니다. 김영철 위원장은 또 트럼프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자기는 놀랄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놀랄 것이라며 놀라라고 하는 일인데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안타까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냉소적으로 반박한 겁니다. 다만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칭도 생략했습니다. 이전까지 빼놓지 않았던 대통령 호칭을 삭제한 채 아예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로 비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감추지 않으면서 여차하면 앞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위협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맞대응 폭언이 이어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바로 이어나온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명의의 담화에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생략된 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설전에는 미국 고위 관리들도 합세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한다면 북한이 실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과는 다른 길을 택할 경우 미국은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지난 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항상 열려있다면서도 만약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라도 싸워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 긴장이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론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지만 그만큼 협상의 여지는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다는 것으로 미북 관계 악화가 역설적으로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겁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4.27 판문점 회담과 9.19 공동성명, 그리고 올해 6월 30일 판문점 미북 회동에서 한국 정부가 지대한 역할을 한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깊어가는 갈등 구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도 한 거고요. 지금 양측 모두 파국보다는 협상의 지속을 원하는 상황이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그걸 위해서는 연말이라고 하는 데드라인과 적당한 명분과 적당한 실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한국 정부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조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행동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국이 사실상 그 어떤 상응 조치도 취하지 않은 만큼 미국으로부터 관련 조치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의 초강경파인 김영철의 트럼프 대통령 비난을 언급하며 이런 양상으로 양국 지도자에 대한 비난이 확대된다면 미북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한반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한국에 돌아온다며 한국 정부가 서둘러서 미북 대화 재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미북 간 긴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하지 않고 SLBM이나 ICBM을 시험 발사하지 않고 위성을 발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을 1년 정도 연기하는 그런 방안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좀 조기에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이 대화에 계속 나오도록 그렇게 국면을 조속히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론적으로는 연락 채널을 통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북한이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받아들일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입니다.
북한이 벌써 지금 다 시나리오를 써놓고 계획한 대로 지금 그냥 실험을 추진할 태세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 교수는 다만 북한의 행동이 미국의 군사 행동을 불러올 정도의 자극적인 도발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한다는 전향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며 미북 협상은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제임스 김 미국연구센터장은 한국이 북한에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 사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어떤 제안을 해도 북한이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7일 북한의 대단히 중대한 시험 발표 전에 이루어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통화에 대해선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맹으로서 같이 공조하고 합의하면서 북한 문제 같이 다루자 그런 얘기 있었을 거고,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SM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 동맹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스처를 취한 거 아닌가.
한편 정경도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지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창리 발사장에서의 엔진 시험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10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 호주 외교 국방장관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미한 동맹과 국제사회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7일 액체 연료를 이용한 장거리 미사일이나 위성용 엔진을 시험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고체 연료를 시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참여과학자연대의 미사일 전문가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는 9일 VOA에 위성사진을 봤을 때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진행한 건 꽤 큰 미사일 엔진 시험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t seems clear that it was a relatively large missile engine test.
라이트 박사는 해당 엔진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우주 발사체에 이용될 수 있는 엔진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번 시험의 목적이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you could be seeing North Korea trying to get a better sense of
만약 엔진의 성능 자체를 시험하려는 것이었다면 이런 시험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북한이 뭔가를 배웠을 수 있지만 새로 배운 정도가 홍보 효과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트 박사는 그러면서도 만약 북한이 과거에 시험했던 것보다 더 크기가 큰 고체 연료 엔진을 시험했다면 그건 주목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상에서 미사일에 고체 연료 엔진을 적용해 시험하는 걸 보게 된 첫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You know, if this was a somewhat larger solid fuel engine than we've seen them test before.
라이트 박사는 현재로선 액체 연료 엔진이었는지 고체 연료 엔진이었는지 단정하기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고체 연료에 기반한 미사일은 액체 연료 미사일보다 더 빠르게 발사될 수 있어 더 큰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액체 연료는 주입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려 연료를 주입하는 동안 선제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하버드 스미소니안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 역시 현재로선 어떤 시험이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동창리 발사장에 있던 기존의 수직 엔진 시험대를 활용했다면 액체 연료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로켓은 수직으로 발사되지만 엔진 시험을 진행할 땐 액체 연료의 경우는 수직으로, 고체 연료의 경우는 수평으로 시험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I mean, because all the rockets launch vertically, but when you're testing them on the ground to check the motor works, some of them you test horizontally and others you test vertically.
액체 연료의 경우 로켓을 눕혀서 시험하면 액체의 기울기가 세웠을 때와는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So for solid, it's cheaper to test it horizontally.
맥도웰 박사는 고체 연료의 경우 수평으로 시험하는 게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굳이 세워서 시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수직 시험대를 이용했다면 미사일일 수도 있고 우주 발사체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y still do use liquid propulsion for some of their ICBMs.
장기적으로 고체 연료는 미사일용으로, 액체 연료는 우주 발사체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발을 이어가겠지만 현재로선 고체 연료를 이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시킬 역량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은 그동안 고체 연료를 이용한 단거리 미사일은 시험한 적이 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경우는 액체 연료만 이용해왔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고체 연료를 시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say it's more than we can't exclude the possibility.
북한이 시험 당시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히 어떤 엔진을 시험했는지 알기 어렵지만 고체 연료를 주입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하는데 많이 가까워졌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They're playing a little bit of a game with us. They're holding it back, so we don't really.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도 북한이 고체 연료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액체 연료를 시험했다면 더 강력해지거나 효능이 높은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발전이 누적돼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If it's a liquid fuel engine, another liquid fuel engine, it's less of a.
윌리엄스 부국장은 액체 연료 시험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량에 대한 기존의 예측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고체 연료라고 말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이용해 미사일을 더 멀리 발사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한층 뛰어 올라가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Logical jump for them would be a move to a much larger solid fuel.
윌리엄스 부국장은 현재 고체 연료를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000km에서 1,500km라며 만약 고체 연료를 이용한 중거리 미사일이라면 이는 큰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어 뉴스 김영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제재 면제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지난 4월 북한의 건강과 식량, 위생 상황 등의 개선을 위한 구호활동 물품 반입을 신청해 허가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제재 이후에 반입 허가 면제 기간은 지난 10월까지였는데 이번 승인으로 유니세프는 내년 6월까지 제재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유니세프가 제재 이후로부터 면제받아 북한에 반입하는 물품은 응급처치 도구와 수술실 장비 등 의료용품과 수질 개선 장비 등 약 750만 달러 상당의 물품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북한에 대한 11만 달러 식량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북한이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농기구와 비료 부족 등으로 앞으로 식량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미화 11만 1천 달러 상당의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섰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8일 세계 식량 계획의 대북 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 따르면 프랑스는 올해 북한의 8번째로 큰 지원국입니다. 올해 국제사회 대북 지원액 3,770만 달러 중 한국이 23.8%인 900만 달러로 가장 큰 기부국으로 집계됐고 스위스는 22.8%인 860만 달러로 두 번째로 많은 액수를 지원했습니다. 이어 중앙긴급구호기금이 600만 달러, 스웨덴이 510만 달러, 러시아가 400만 달러, 노르웨이가 130만 달러, 독일이 120만 달러, 캐나다가 110만 달러, 프랑스가 39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 식량 계획에 대한 이번 지원 외에 지난 4월 유엔 아동기금을 통해서도 북한 주민들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지난달 발표한 북한 2019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불안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식량 안보가 지난 6년간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간 식량 생산량도 수요보다 100만 톤가량 부족했다며 자연재해뿐 아니라 경작지 부족, 현대적 농기구와 비료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을 감안할 때 북한의 식량 불안정 상황은 특히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서 식량난과 영양실조가 만연해 있어 식량 생산량 감소로 인한 충격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에서 가장 큰 과제는 기후변화에 농업 부문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며 조기 경보, 재난 대비와 복구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한시적으로 평양 블라디보스토크 간 노선을 증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자 송환과 관련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려항공은 9일 하루 동안 두 대의 항공편을 블라디보스토크로 띄웠습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이날 각각 JS-371과 JS-471을 편명으로 단 고려항공기 두 대가 약 2시간 45분의 시차를 두고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 착륙한 뒤 이후 JS-372와 JS-472로 편명을 변경해 평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항공기는 170명에서 2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투폴레프사의 TU-204와 노후 기종으로 알려진 인류신 IL-62가 각각 투입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웹사이트에는 고려항공이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9일간 더 운항을 예고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항이 공개한 일정표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화요일인 10일부터 금요일인 13일까지 매일 두 차례씩 운항한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항공편을 띄울 예정입니다. 앞서 고려항공의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은 주 2회 운영됐었지만 이마저도 다 소화하지 못한 채 주 1회 혹은 그 이하로 운항하는 모습이 관측돼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2주 동안 20차례의 왕복편 운항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려항공의 증편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때문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이 오는 22일까지 모두 북한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려항공의 증편 운영이 끝나는 시점이 22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라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좌석수를 기준으로 두 대의 항공기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평양으로 실어나갈 수 있는 승객은 약 370명으로 열흘 동안 3,700명의 노동자가 귀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결의 이행보고서에서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 적법한 노동허가를 받은 북한 국적자가 3만 23명에서 1만 1,49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노동자 송환 규모를 공개한 10여 개 나라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미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탈북 남성 데니 리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데니 리 씨의 두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헐리우드 영화가 그려낸 전쟁 영웅. 한국 드라마에서 본 바깥의 상이 설마 현실일까 호기심에 그쳤던 13살 난 북한 소년에게 한국 정부가 탈북자에게 1억 원의 정착금을 준다더라 하는 소문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건너 바깥 세상은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에 끊긴 어머니를 찾아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넜던 소년에게 탈북은 세상 속으로 가는 첫 번째 사건이었고 미국의 탈북자 구출단체에 의해 중국을 떠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이런 쉘터 같은 데서 3개월 있다가 미국 영사관에 들어갔어요. 신장 쪽에 저희한테 한국을 많이 선택권을 주더라고요. 한국이 너희랑 맞지 않냐. 그거 2006년 10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저희가 거기에서 출발한 게 2007년 2월 15일인가 16일 날에 출발했어요. 딱 4개월 동안 미국만 고집했어. 너희들이 지금 한국 보내다 보면 내일 당장이라도 한국 비행기 타서 보내주겠어. 이러면 절대로 싫다고 미국 가겠다고.
중국 심양에 있는 안가에서 보호를 받던 데니는 당시 만났던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미국 정부에서 당신들을 난민으로 받을 것을 허용했습니다. 내일 아침 출발합니다. 이렇게 딱 전해주더라고요. 네, 새벽에 사람들이 워낙에 눈이 많고 이러니까 기밀리 한다고 아침 5시 출발한대요. 네, 그래서 그때 막 진짜 그 말을 들으니까 믿기지 않더라고요. 내가 진짜 미국에 가?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진짜 미국에 가? 이거더라고요. 내가 진짜 내일 비행기 타? 그게 너무도 잠을 설치고 잠이 안 오고 네. 막 진짜 잠이 안 오고 막 설치고 하다가 아침에 딱 되니까 영사들이 다 오던 불타켜서 저희가 다 일어났고 준비하고 차를 타고 공항까지 나가서 Welcome to
my world. 중국 심양을 출발해 일본을 거쳐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상상만 하던 그 나라를 직접 내가 난민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는 거. 꿈 같았고 현실이지만 꿈일까 봐 놓치기 쉬웠어요. 절대로.
이게 꿈은 아니겠지. 꿈이라도 제발 깨지 말았으면 기도하고 고대하던 데니 씨는 2007년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본 LA를 볼 때는 빌딩이 높은 빌딩이 많았고 진짜 도시 분위기가 났잖아요. 그게 그대로 첫 그러니까 제 눈에 미국이란 나라를 담은 첫 순간이 LA를 비행기 안에서 본 게 그게 첫 순간이었는데
LA에서 로스앤젤레스를 지나 남쪽으로 1000km쯤 떨어진 유타주가 데니 씨가 정착할 곳이었는데요.
비행기가 어쩌면 유타주 착륙한다서 창문을 열고 딱 내려다본다. 상상이 다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벌판이고 빌딩이 몇 개밖에 안 보이고 그것이 다 벌판이었어요. 그냥 하얗고요. 빌딩이 11개 작은 게 몇 개 보이고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맞나? 잘못 온 데 아니까 나 분명히 유타주라 했는데 그게 유타주인가? 상상이 그냥.
미국 서부 유타. 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서부를 버티고 있는 로키 산맥 줄기에 둘러싸인 유타주에 데니 씨는 도착했습니다.
제 그래서 그냥 공항에서 바로 그 IRC 거기에 먼저 가서 환영합니다. 유타주에 오신 걸 환영하고 당신은 지금부터 미국의 난민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데니 씨가 같이 살 수 있는 한국 가족을 찾아주겠는데 그 기간 동안 호텔에 있어야 한다고 호텔을 데려가더라고요. 호텔 가기 전에 그 마트에 가서 빵이나 이런 음료수 사는데 진짜 순토성 한국 음식을 먹다가 그게 들어가니까 맞는 게 없어요. 이런 빵이랑 닭구이 있잖아요. 통닭구이랑 오렌지 주스 이렇게 여러 개 사갖고
딱딱한 빵과 뻑뻑한 닭고기, 오렌지 주스 향도 강해 마시지 못하고 우유도 맞지 않았습니다. 시차에 적응하고 국제구호위원회 IRC의 안내를 받으며 2주가 흘렀고 지역의 위탁가정에 보내졌습니다. 포스터 케어링이라고 하는 위탁가정 프로그램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18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을 주정부의 보조로 돌보는 프로그램이지만 미국의 25개 주에서는 18세 이상, 21세 이하로 그 연령을 높여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데니스는 IRC의 도움을 받아 첫 번째 직장을 얻게 되는데요. 데니스의 첫 직장은 할인 의류 판매장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로스 클로팅 스토어, 예, 거기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 잘렸어요. 그냥 백스토어에서 이렇게 막 옷을 행거에다 사이즈별로 샵하고 그걸 그냥 옷 거리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샌프란시스코 UC 버클리에서 동아리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초청받았는데 미국은 모든 것을 회사에 내가 어디를 가면 그날은 내가 못 나온다고 무조건 노티스를 하고 가야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저는 북한에서는 아프면 안 나가면 안 나가고 아프면 안 나갔다 다음 날이나 아파서 못 나왔다면 못 나왔다고 하면 그게 어떤 때는 아, 나 아파서 오늘 못 나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냥 외면해서 안 나왔어. 너 어제 왜 안 나왔어? 아, 아파서 못 나왔다. 이렇게 그게 좀 익숙해갖고 아, 요번에 그냥 하루 이틀 그때 금, 토, 일 있어서 금요일날 하루 안 나가고
무단결근 한
네, 네. 그냥 다음에 가서
매장 뒤에서 상자에 담긴 옷들을 치수별로 분류해 옷걸이에 거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데 북한에서 하듯하다 그만 해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IRC에 난민에 대한 정착 지원 기간이 남아있어 한 번의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엔 햄버거 가게였습니다.
왜 네, 웬디즈 잡았어요. 그때 아울리페이가 6불 50이었나 8불 50이었을 거예요.
몇 년도였죠? 2000...
예, 7년도.
2000... 러스나 웬디스나 일은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아니요, 힘들지 않고 그냥 패리 구웠어요. 햄버거 하는 패리. 사람들이 주문하면 뭐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 원하면 그러면 뭐 버거를 원하면 패리를 구웠는데
냄새나 이런 거 힘들지 않았어요?
아, 엄청 힘들었죠. 근데 어쩌겠어요. 그때는 그냥 어차피 살아야 제가 혼자서 다 살아야 되는 가정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고
오렌지 주스 향이 맞지 않았던 북한 청년에게 햄버거 고기를 굽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1년을 버텼습니다. 첫 직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성실한 업무 태도가 문제가 돼 해고됐지만 두 번째 직장에서는 상황이 달랐다고 말하는 대니리 씨.
그러니까 좀 차별을 받아서 잘린 거예요. 거기 매니저한테.
어떻게요?
남미 사람들 많은데 이 사람이 핫칠리를 만들었는데 그 파를 넣고 이 사람이 그거 제대로 풀지 않고 그냥 그걸 냉동실에다 유난 거예요. 근데 매니저는 백인이었고 거기 전부 다 그 일하는 사람들이 남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파워가 깨서 매니저도 이 사람을 함부로 못 건드리는데 분명히 이 사람 그걸 그냥 이렇게 쳐놓고 거기다 넣어놓고 집에 가버렸는데 매니저를 절 부르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그래. 나 안 만들었다. 분명히 저 사람 만들까. 네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
백인이 관리자였지만 남미 사람들의 등살에 치여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남미 사람 중 한 명의 실수로 일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엉뚱하게 데니 씨에게 화풀이를 하며 데니 씨의 잘못으로 몰고 갔다는 설명입니다. 억울했던 데니 씨는 자리를 박차고 나온 후 이틀 동안 직장에 나가지 않았고 다시 돌아가 보니 이미 해고된 상태였습니다.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받고 사람은 다 같이 똑같이 일하는데 왜 거기서 같이 일하는 데서 내가 차별을 받고.
미국에 오자마자 녹록치 않은 첫 해를 보낸 탈북 청년. 당시 데니 씨는 위탁 가정에 매달 방세를 냈는데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국제구호위원회 ILC의 지원 기간도 끝나버려 막막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데니 리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01년 12월 10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제1회 노벨상 시상식이 개최됩니다. 노벨상은 과학자인 노벨이 남긴 거액의 기부금으로 평화상과 물리상 등 5개 부분에 걸쳐 인류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날 노벨상 수상의 영광은 X선을 발견한 렌트겐과 적십자를 창설한 앙리 뒤낭을 포함해 6명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1회 노벨상 시상식은 그리 성공적이진 못했습니다. 스웨덴 국왕은 시상식이 외화 낭비라며 참석하지 않았고 시상식장에는 하객이 없어 요리사와 종업원이 드레스를 입고 빈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또한 시상식 당일까지 메달이 도착하지 않아 임시 메달을 수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제1회 노벨상 시상식은 볼품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벨상은 점점 그 권위를 찾아가게 됩니다. 현재 노벨상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36년 12월 10일 대영제국의 국왕 에드워드 8세가 왕위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합니다. 윌리스 심슨이라는 미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는 심슨 부인과 단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왕 에드워드 8세의 사랑을 영국 국민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 결국 왕위와 사랑 중 하나를 택하라는 나라의 요구에 사랑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8세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는 내용의 퇴임사를 발표합니다. 당시 에드워드 8세의 나이 43으로 왕으로서의 재임 기간은 11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영국 왕으로서는 유일하게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난 에드워드 8세는 이후 왕위에 오른 자신의 동생 조지 6세로부터 윈저 공작의 자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심슨 부인과 프랑스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